3. 18살 되던 해석 22년. 이 해를 지내는 동안 집과 밭 외에 가족이 소유하던 모든 부동산이 처분됐다. 다른 하나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이미 저당 잡힌 가버나움의 마지막 부동산이 팔렸다. 이 돈은 세금 납부, 야고보를 위한 새 연장 구입, 그리고 대상 지역 근처에 있던 오래된 가정용품점과 수리소의 대금 지불에 사용됐는데, 야고보가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마리아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 가게를 다시 구입하자고 예수가 제안했다. 그리하여 재정 압박이 당분간 줄어들자 예수는 야고보를 유월절 예식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루 먼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걸어서 갔고 예수는 아버지가 5년 전에 비슷한 여행에서 자기에게 가르쳤듯이 가는 도중에 역사적 장소에 관해서 야고보에게 이야기해줬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생소한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 이 여행길에서 그들은 자신의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와 민족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야고보는 무척 종교적인 유형의 소년이었고 예수의 필생과 업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견해에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가족의 부양을 떠맡게 되어 예수가 사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했다. 그는 예수가 자기를 유월절에 데려간 것에 대해 무척 고마워했고 앞날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베델에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 더욱 그랬다. 예수와 동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전승에 대해 토론했다. 자신이 성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았던 그런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예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곧 보게 될 것들에 관하여 준비되도록 많이 했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광경에 그리 예민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제사장들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태도로 임무 수행에 임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예루살렘 여정을 대단히 즐겼다. 예수는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야고보를 데리고 베다니로 갔다. 시몬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가져왔으므로 예수가 유월절 가족의 가장으로서 예식을 주관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마리아가 야고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고 한편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는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했다. 이튿날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했고 야고보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입을 허락받았다. 그날 아침 성전을 보기 위하여 감람원 기슭에서 쉬는 동안 야고보는 경탄하면서 외쳤고 예수는 조용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야고보는 형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고 이튿날 집으로 떠나려 했지만 야고보는 선생들의 토론을 다시 듣기 원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성전을 다시 방문하자고 졸랐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데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대로 토론에 참여하는 예수의 말을 들어보기 원하는 마음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으로 갔고 토론을 들었으나 예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자가 가는 정신에게 그것은 너무 미숙하고 무의미하게 보였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뿐이었다. 야고보는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그의 질문에 예수는 단지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그들은 여리고와 요단 계곡을 지나 집으로 여행했고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는 자신이 13살의 이 길을 지나갔던 지난번 여행을 비롯한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자 예수는 가족의 오래된 수리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나라의 각 지역과 인근 지방들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어 몹시 즐거워했다. 예수는 사람을 곧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매달 그 가게에 대한 불입금을 지불했고 야고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을 계속 부양했다. 외부 방문객이 없을 경우에 1년에 여러 차례 예수는 회당에서 안식일 성서 구절을 계속 읽었고 읽은 구절에 대한 해설을 여러 번 요청받기도 했지만 대개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절을 골랐다. 그는 몇 개의 구절을 골라서 별함으로써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는 데 능숙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안식일 오후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보했다. 철학적 토의를 하는 젊은이의 모임을 가자니 이 무렵에 시작했고 그들은 다른 회원 각자의 집에서 또한 자기 집에서도 가끔 모였는데 예수는 이 모임에서 다괄한 일원이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는 최근에 민족주의 논쟁이 있었을 때 동네에서 잃었던 위신을 약간 회복할 수 있었다.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의 사회생활이 전적으로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나사렛의 남녀 젊은이들 가운데 다정한 친구와 진심으로 흠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9월에 엘리사벳과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방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요한은 나사렛에 남아서 목공 일을 하거나 다른 계통의 일을 하라고 예수가 권하지 않으면 유대지방 구른 지대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이 사실상 무일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기네 아들에 관해 서로 이야기할수록 두 젊은이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 더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고 확신하게 됐다. 예수와 요한도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매우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 방문을 마쳤을 때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한 후에 공적인 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될 때까지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한은 나사렛에서 목격했던 것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애썼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생애 사명의 한 부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됐지만 예수가 가족을 부양하느라 여러 해를 보내게 될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작은 농장을 보살피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훨씬 더 만족하게 됐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나는 그날까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았다. 이해 12월 3일 토요일 오후에 이 나사렛 가족에게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다. 아기 동생 아모스가 고열로 한 주간 앓다가 죽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맏아들과 함께 이 슬픈 기간을 견뎌낸 후부터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를 진정한 가장으로 온전히 인식하게 됐으며 그는 정말로 자격 있는 가장이었다. 4년 동안 그들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그들은 해마다 더 가난해짐을 느꼈다. 이 해 말쯤에는 모든 힘든 싸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체험에 직면했다. 야고보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장례 비용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는 걱정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리아여 슬픔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머니의 미소는 아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으로 이런 과제를 헤쳐나갈 힘을 매일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굽히지 않는 실질적 낙천주의는 진정으로 영향력이 있었으며 아이들은 모두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빈곤으로 말미암는 우울함에도 희망에 찬 이런 용감한 자세는 강하고 고귀한 성품이 개발되도록 크게 기여했다. 예수는 당면한 과제에 자신의 모든 정신과 혼과 육체의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해결하고 싶은 한 가지 문제에 깊이 생각하는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은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과 연결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살면서 힘든 필사자 실존의 시험을 차분히 견디게 해줬다.